저희 교회는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해마다 연초에 1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 한 주나 혹은 두주 연속으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중에 하지 않는 이유는 연중에 하게 되면은 또 목사님이 또 헌금을 우리가 잘안 하니까 헌금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헌금 설교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들을 할까봐 연초에 항상 해왔고요. 지난 3년 동안에는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건축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건축 헌금 많이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들 하실까봐 건축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튤립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설교를, 헌금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내년에도 연초에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을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절대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설교가 두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관한 설교입니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하면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설교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도 저희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는 바로 헌금과 관련되어 있는 설교예요. 헌금 설교를 들으면 또 시험에 드는데, 가끔은 목사들이 헌금 설교를 할 때에 표현력이 모자라서 때로는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두 가지의 주제는 우리 성도들이 피해 가서는 안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피해 가서는 안 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대놓고 헌금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는 여러 각도로 할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11조 헌금을 선택을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제목을 했습니다. 11조 헌금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 헌금을 한다고 그러면,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면 11조 헌금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현실로 들어가면 목사인 저도 약간 씁쓸한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의 헌금 봉투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미 제작되어져 있는 헌금 봉투에 저희 교회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출판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보시면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헌금 종류가 정말 정말 많아요. 거기에는 뭐 주정 헌금도 있고 월정 헌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입이 조금 씁쓸한 것은 어떤 건가 하면, 11조 헌금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주정 헌금이라도 하십시오, 월정 헌금이라도 하십시오라고 한국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그 제목의 헌금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저한테 다 줄여서 두 개로만 정리하라고 그러면 저는 딱두 가지로만 정리하고 싶어요. 11조 헌금, 일반 헌금. 그냥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막 복잡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너희가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도둑질한 내용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으니까 그냥 11조와 일반 헌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 서글픈 그런 현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을 할 때, 투표할 때에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뽑을 때에 11조 헌금 하는 사람,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내규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잘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은 서글픈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1조 헌금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조 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이, 뭐 예를 들면 권사님이나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씩 하세요. 내가 보니까 11조 헌금하면 하나님한테 복 받아. 그러니까 10일 점검 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경우를 종종 듣거든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안 붙나 한번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11조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하고 있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 11조 헌금 하면은 돈 많이 벌겠구나. 11조 헌금 하면 건강하게 되겠구나. 11조 헌금 하면 자녀가 잘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만 우리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11조 헌금을 하는 거라면 굉장히 허전해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헌금, 특별히 11조 헌금을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요. 저는 오늘 두 개의 각도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개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11조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개의 큰 그림으로 보려고 해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11조 헌금을 하는 것은 교회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11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10의 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길게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원리를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10의 1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원리는 무엇이냐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조카 롯이 전쟁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 중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조카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는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굴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사하게 조카를 데리고 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헌신하는 의미와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굴복의 의미, 복종의 의미가 거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명령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언제인가 하면은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시는데 유독이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시겠대요. 땅을 안 주시는데 그 대신 그 지파는 회막을 섬기는 사람, 성막을 섬기는 사람, 훗날에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지파인데 그 지파의 이름이 다 같이 레위 지파예요. 그 지파에게는 안 주시겠대요. 성막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나머지 지파가 10분의 1에 11조 헌금을 레위 지파에게 주므로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했어요.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리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했어요. 다른 지파에게는 다 주겠지만 레위 지파야 너에게는 안 줄게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다 너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희한테는 땅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재산은 나야. 나 자신이 너희들의 재산이야. 그리고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그 10분의 1을 받아서 10의 1조를 받아서 너희들한테 줄 텐데 너희들이 성막을 섬기고 회막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수고로 내가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10의 1조의 명령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레위 지파들이 회막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는 짐승들의 피도 막 흘러다니고 그랬을 테니까 그거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노수로 만든 그릇들이 있으니까 누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닦아야 되고요. 초에 촛불이 꺼져서는 안 되니까 늘 그거를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고요. 밤낮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언제 땅 파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요? 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다른 지파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을 때에 가장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역자를 세웠는데 사역자는 쉽게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를 세웠는데 그 목사가 회막에서 성전을 돕고 제사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레위 지파처럼 목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원리는 공동체를 놓고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10의 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교회가 작거나 이제 막 개척을 하거나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정말 힘든 모습으로 있으면 때로는 세상에 좌불 직장을 갖기도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버 택시 운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목사가 운전을 해? 우버를 해? 라고 우리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한때 직접 텐트를 천막을 만드는 일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밤새 그냥 야밤도주를 해서 당장 생계가 필요해서 천막을 만들 때도 있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목사님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의 원리로 놓고 보면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헌금인데 그중에서도 여러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것이 아니라 특별히 10의 1조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성경을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십일조를 한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 막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들이 십일조 헌금 하는 거 맞아. 맞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니 헌금을 안 하면 십일조 헌금 안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않을까 봐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야 그렇게 할 바에야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려서는 안 되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생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휴, 그건 예수님 때 일이고요. 그건 구약의 일이고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So what?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언제적 이야기할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은 성전에 있는 것, 그 진설병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재물을 짐승을 잡을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남았다가 제사장에게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에 있는 것은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단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재물, 고기 남은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던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13절에 앞에 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없이 빼놓고 뒷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 예수 전하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어떤 그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쪽만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일 즉 구약에서의 원리가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나머지 지파들에서 십일조를 가져다 주었던 것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과 연결을 해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섬겼던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사역자들은 더 그냥 쉽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조금 있다가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목사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교회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고 목사가 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집에 요새 집이 좀 좁으니까 좋은 집으로 좀 바꾸고 싶고 자동차 큰 차로 바꾸고 싶고 나의 쾌락과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요구할 수 없어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회에다가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복음의 전도,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가 2007년도에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아, 글을 썼어요. 논문이 아니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죄악이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썼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세요.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아마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목을 올려놨는데요. 벌써 한 1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하나를 지금 빼놓고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1803년에 독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는 이제 군주국가, 제국 뭐 이런 식이었 나라였거든요. 교회를 국가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우리 미국은 교회와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분리해요. 종교와 그리고 국가가 분리다라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때의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모든 교회를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목사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국가가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국가가 국민들한테 종교세를 걷었습니다. 그 종교세가 독일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한 9% 정도 돼요. 9%의 종교세를 지금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국민들한테 걷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듯이 국가가 목사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그 결과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가 문 닫잖아요. 그 멋있었던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해 있고요. 우리 장로교의 시초를 어디로 놓고 보고 있는가 하면 스코틀랜드로 보고 있거든요.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국 국교로부터, 그리고 영국 국가로부터 순교를 받고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순교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국교의 예속이 되어 있었어요. 영국의 국교에 예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모든 재정적인 지원들을 다 거절을 했습니다. 다 거절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랬을 때에 핍박을 받고 결국엔 죽었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에 교회가 다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유지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11조 헌금은 단순하게 아이 또 교회에서 헌금하래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왜 어떻게 무슨 근거로 무엇을 공급을 받으면 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창조주의 권리를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창조주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그리고 목사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목사의 착각을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아, 교회에서 내 생활비를 완벽하게 다 주지 못하니까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뭐 하프타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는 내 4시간 가지면 되지. 파트타임 정도 일하고 4시간 내가 가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파트타임, 풀타임 이런 것을, 아, 물론 이제 앞으로 사역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의 관계 때문에 파트타임이냐, 풀타임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사가 나 이건 이 정도밖에 일 못 받으니까 난 이 정도밖에 일 못 하겠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마치 목사에게 월급 주듯이 이렇게 툭 던지고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월급 주려고 헌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의 아들과 목사의 아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장로의 아들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의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빠가 너네 아빠보다 높아 그랬답니다. 그래서 얘가 왜? 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한테 월급 주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아마 재정부 장로님이셨는지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보다 더 높아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울면서 집으로 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지어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요. 저는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 주시는 대로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진해 갈 수 있어요. 그때에 목사나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일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냥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건 내 돈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내 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머리카락 하나부터까지 시작해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것 가운데에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고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온 돈이라 할지라도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라이프스타일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10의 1조를 놓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도,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비즈니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뭔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주일 성수고요. 하나가 10의 1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루를 쉬어도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예배드려. 라고 요구하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힘든 가운데서도 될 수 있으면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고요. 10의 1조도 내가 지금 이 10분의 1, 예를 들어서 1000달러 중에 10분의 1이면 100달러잖아요. 이 100달러가 있으면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100달러를 내고 나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0달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생활 자세여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당연히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가짜로 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 내가 알아.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거예요.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런데 100살에 낸 아들, 100살에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의심하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 절대로 안 하셨어요. 근데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삭을 바쳐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헌신된 모습,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의 1조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이 교정되어져 가요. 그전에는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고, 그전에는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전에는 조금 더 즐겼으면 좋겠고 이랬는데,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즐기는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없어도 되는데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교정하는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탐심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아, 무섭게 표현해요.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헌금으로 드린다? 아이고, 쓸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한데요. 페이먼 할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떼고 나면은 무엇으로 드려야 될지 눈앞이 캄캄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거기에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안 해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분의 1은 어쨌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내놓고 나니까 10분의 1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방법이 없으면 덜 써야지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규모가 절제되어지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사실 11조는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0달러를 수입을 벌었는데 100달러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런데요, 10000달러를 벌었는데 1000달러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더 힘들어요. 그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10000달러의 수입을 갖고 사는 생활의 규모로 커져 있기 때문에 나가는 페이먼도 그만큼 많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헌금을 하는데 인컴의 그로스에서 11조를 떼야 됩니까? 네트에서 떼야 됩니까? 아니면 텍스 리턴 왔는데 거기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 그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 즉 복음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라도 말라기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도둑질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1조 헌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10의 1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우리들의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